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살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합니다. 오늘에 맞는 합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저 와서 귀로 듣고 지식으로 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갑자기 26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성탄절, 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세 절기 외에는 교회 절기를 더 이상 세분해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교회 절기를 많이 세분하는 그런 교단들은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란 저희가 이제 몇 달 전 살펴본 내용인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일요일이죠. 주일은 그때까지 주일이 없었으니까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죠. 마치 왕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이것을 교회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작년 12월에 마태복음 21장을 설교하면서 종려주일 설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그죠? 안 그래요? 앞서가잖아요. 종려주일보다 훨씬 앞서서 예, 뭐 농담이었는데 전혀 안 먹혀들어서 멀쓰게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주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주일날 곧바로 이제 성을 다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까 고민을 했는데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가 베다니 마을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요 벳바기에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여기서 이제 호산나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죠.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보시고 곧바로 다시 나르고 내려와서 여기서 베다니에서 다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던 죽은 나사로 살리셨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그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르셨어요. 거기서 주일을 주무시고 다시 월요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유대 전역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 아, 여러분 아주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사람들 안 계시죠?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랬죠?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월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려갔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그렇게 1년을 살다가 딱 유월절에 한번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요란하게 먼 곳에서부터 와갖고 제사 드리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3년 동안 하시고 다녔었는데 그날 역시 그 사람들은 또 손에 양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개를 이때가 이 통로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와갖고 갈보리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죠? 예,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복잡한 율법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는 지금 회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회개하러 양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그렇게 양 끌고 와서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군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바칩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게 회개거든요.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돌아와라. 그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두루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는데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글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요란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아무런 회개의 열매가 없는 성전 제사 제도를 비판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전에 함께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그 제사 용품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셨죠. 그런 사건들이 모두 월요일날 행하여졌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유월절이 일주일 내내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화요일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바쳐라 그래도 안 되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안 되거든요.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또 질문을 하죠. 한 집안의 일곱 형제와 모두 결혼한 한 여인이 만약 부활을 한다면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한 논쟁을 벌였던 시간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날 그런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은 수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베다니 마을에서 하루를 쉬십니다. 하루 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쉬시면서 너희들도 쉬어 그랬겠죠. 그죠? 네, 가룟 유다가 슬쩍 여기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예수님을 팔죠.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팔고 목요일날 드디어 목요일날 예수님은 다시 또 일주일 내내 드렸으니까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가 이쯤이라고 지금 다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당신의 몸이 그렇게 찢기실 것과 앞으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만찬을 하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찢기신 당신의 몸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동일하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역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일 때마다 그렇게 자기 당신의 피를 기억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요일날 있었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걸으셔서 여기가 요 겟세마네 우리가 찬송가의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런데 이 동산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 감람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숲이 있는데 조그만 숲이 우리 교회 정도 한 두 배 정도 되나? 그 정도 그 숲인데 거기가 겟세마네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혼자 가시지 않았죠. 베드로하고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려갔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서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당신이 여기 가서 이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목요일 저녁 사건이죠. 예, 목요일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 드리나요? 세 번이요. 예, 성경에 등장하는 건 두 번이지만 세 번째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구절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38절 말씀입니다. 38절.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에게서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면 마태복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놔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볼 때 그런 부분을 참 독특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냥 못 박았다 이렇게 썼는데 누가는 어디에 그 못이 박혔다. 그렇게 세밀하게 인체의 그 어떤 구석구석을 잘 묘사를 하는 부분이 무슨 약을 드시고 어떻게 아프셨다 이런 것도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묘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땀이 그 피같이 흘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같은 땀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봤지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십자가 처형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견디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밤새 기도하신다고요. 한 번 가서 안 하고 또 잠깐 쉬셨다가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었으니까 쉬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기도를 또 몇 시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와서 잠깐 쉬셨다가 다시 가셔서 또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처형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셨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쉽게 지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걸 50%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대가, 그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그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이제 날이 어둑어둑 금요일 됐죠. 그죠? 어둑어둑 이제 아직은 어두운 상태고 금요일날 밝아지기 전에 벌써 이미 누가 들락 지나면 로마 군사들이 가로니다가 데리고 오죠. 와서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목으로 넘겼나 하면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을 헐라 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성전모독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전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금요일 아침이죠. 금요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나 하면 뭐 이건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되긴 하지만 최후의 만찬 바로 앞에 있죠. 조기가 제사장이 살던 관저가 거기 있었거든요. 글리 끌고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선 그 신성모독이니까 유대인들이 재판을 했죠. 신성모독죄는 죽음이거든요. 돌로 쳐서 죽여야거나 어쨌든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 시대가 로마한테 압제되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사형만큼은 로마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사법정에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가 안토니오 망대라는 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들면 이 사람들이 혹시 폭동을 벌일까봐 바로 그 성전에 붙여서 그들이 성전보다 높게 망대를 쌓았어요. 지금도 이 흔적이 크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가셔서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뚜렷한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죠? 뭐 성전을 홀라 뭐 이렇게 한 말을 갖고 사람 죽일 거는 아니니까 그건 니들의 문제지 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밖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혹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정치 생명에 문제가 될까봐 그냥 나는 죄 없어 니들 맘대로 해 그리고 손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그냥 처형해 내버립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포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가 골고다 언덕인데요. 실제 뭐 언덕이라 그러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마을과 여기 한 글쎄 거리로 한 4, 500m 될까? 예. 지금도 그 길이 남아있고 바닥에 그 당시 깔았던 이렇게 박석들을 다 빼버리지는 않고 군데군데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그것을 살려서 포장을 했고 다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나가신 길을.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쉬시면 쉬신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다 조그맣게 교회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바꿔줬는데 그곳에도 또 교회를 져놓고 다 그렇게 그게 다 언제 만들어진 교회들이냐면 AD 4세기경에 열심을 가졌던 크리스찬 성도들이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막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을 냈던 그 신앙의 열심이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믿으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짓는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다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한 4, 500m 되는 구간에 그 교회가 한 열 몇 개 돼요. 턴 하는 데 막 다 있어서 그 사람들 다 돌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순례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 오전 해 뜨기 전에 잡히셔갖고 한 12시 전, 지금으로 따지면 12시 전에 벌써 재판 4번 다 받으시고 군사재판 2번, 종교재판 2번 훅 다 받아버리고 지금 한 2시경으로 추정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추측하기인데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흔한 처형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 유예 기간을 두고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시간이 맞으면 그때 이제 죄수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뜨지기 전에 잡아서 오전 내내 그냥 재판 4번을 다 후루룩 끝내버리고 해가 중천에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전부 준비, 미리 다 이 사람들이 전부 준비해놨다가 각본에 맞춰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잡히셔서 해 뜨기 전에 잡히셔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번 금요일이죠. 이번 4월 3일 오는 금요일날 우리 다 이 지역 타운의 사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3일 되는 그 다음 주일날을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부활절 기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각을 제가 시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구약의 모든 그 절기를 다 폐하시고 그 모든 절기는 왜 있냐 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고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거기에 추가됐나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너희가 애굽 땅의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상징으로 안식일을 잊지 말고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완성이 되나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다음 주일날 부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이 왜 우리한테 그다지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방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활을 하심으로 당신의 그 이루신 하나님의 정구속사역이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절기가 다 폐하여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1년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6월절에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상 한번 드림으로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를 강조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도움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것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절기가 많은 것들이 썩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로 이제 뭐 미국으로 말하면 PCA 교단, 또 한국으로 말하면 통합측 교단, 감리교 이런 교단들은 신앙의 어떤 좀 더 증진을 위해서 절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헤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 지키는 것으로 다 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점으로 40일 정확히 날짜로 하면 40일이 더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 4, 7, 20, 8. 주일이 몇 번 끼는데 주일을 싹 빼버리고 40일간을 계산을 합니다. 2월 22일에 올해는 22일서부터 40일. 그러니까 부활절 기점을 거꾸로 세는 거죠. 40일 때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40일을 지나고 부활절 이후에는 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때까지가 또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다 만들어 놓고 자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절기에 맞지 않는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일주일간의 여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저희 교회는 오늘 종료주일이라면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가 없습니다. 보통 아침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돌아봐야 될 게 뭐고 이렇게 쭉 성경을 따라가면서 고난 주간을 지키는데 우리는 중간에 예배가 하나도 없으므로 오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제가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표현할 때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키죠? 오락을 금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즐거운 뭐 예를 들면 뭐 시끄러운 음악도 안 듣고 조용히 늘 그 찬송 들으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예, 대단히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만을 하고 나는 이제 고난주간 지켰어 그런다 그러면 실제 고난주간이 갖는 의미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나 하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고통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쉬우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셨듯이 죽을 것 같다. 예,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의 표현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여러분 한번 혹시 이런 고통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예, 죽음 앞에서 이런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뭐 우리 장로님의 그 가족들도 그때 비행기 타고 일본에서 나리타에서 탄 비행기가 갑자기 커트가 공중에 떴다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돼서 회항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그 느낌을 전하더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뭐 올라가서 빵 하면 다 죽으니까. 이번에 또 저기 비행기 150명 탔던 독일 항공기 하나가 폭파됐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고 갑자기 급강해서 그 바로 부딪혀서 없어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몰랐대요. 왜 이게 갑자기 그냥 이게 하강을 하나? 그 정도만 알고 있다가 거의 나중에 임박해서 수초간이었죠, 그죠? 임박해서 막 산과 이렇게 지형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이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예를 들면 터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한 시간을 끌고 갔다. 그랬으면 거기 든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죽었을 거야. 이미 다. 벌써 이 그 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서 이미 아마 아우성이었을 거고.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극심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밤새 막 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그 고통, 그 두려움이 어떤 거였냐면 죄에 대한 것, 죄값입니다. 죄값. 예.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죄로 받아야 될 고통이죠. 그죠? 죄 용서는 거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대신 지신 거잖아요.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고난주간 맞으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뭐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뭐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심하셨을까?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객체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심파예요, 심파.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고통을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라고. 뭐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값이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내가 안 겪는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믿다가 예수님 난 축복 주시면 되지.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아무리 내 뜻대로 살아라, 회개해라, 돌아도 그냥 진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고 주일날 뭐라고 기도하라면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That's it. 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값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통이 극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 겪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지금 짊어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플까? 네. 심파로 나간다니까요. 심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그것이 엄중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얼마나 아팠을까? 되게 아팠겠지? 나도 한번 찔러볼까? 바늘에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그따구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볼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이다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관정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토니오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 우리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지금 이 엄청난 멸시를 받으시고 있어요. 예, 뭐 그냥 얼굴에다 침뱉고 막 갈대를 갖고 머리 툭툭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막 이래가면서 지금 모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로마 군사한테 대응을 했습니까? 로마 군대를 향하여 무슨 반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들이 종교적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희롱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왜, 뭔 것 같아요, 뭐? 뭔 것 같아요? 이들은 즐겼겠죠, 그죠? 자기들이 조그만 고난이 주어졌으니까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고요? 로마 군사들이 나빠서? 아니요,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은 미리 다 짜놓고 사람을 잡아서 아침에 잡아갖고 그냥 오후에 그냥 다 사형시켜버리고, 이게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 이게 다 뭐냐 하면 내가 받을 수치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수치를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으로 갖는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갖는 이 죄가 갖는 수치가 그런 건데 우리는 내가 안 당한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하죠. 배반하고 내 주관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셔? 맨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요. 유대인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의 그 고통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희롱하고 놀리고 그냥 그 쓸데없이 홍포 그 제비뽑아 나눠갖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어디서 나눠갔습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그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바로 밑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비싼 옷도 아니실 텐데 그거 다 누가 더 많이 가질까 싸우지 않으려고 제입어서 나눠갖고 있습니다. 고개만 들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들의 죄성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받을 죄의 그 죄책이 얼마큼 큰 것인가,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없기에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거라고요. 그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라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그런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모욕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받아야 될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살면서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와 수치가 감춰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잘못을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다 선교사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 삶을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고민을 하고 예. 감사하고 내가 받은 죄책을 그가 다 받으셨잖아요. 예. 얼마나 두렵고 공포 가운데 받으셨어요. 내 죄의 결과가 저거구나 늘 직시하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고 필요하다면 들으세요. 뭐 음악도 뭐 들으시고 하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그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정말 깊게 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 주님의 부활이 갖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게 기쁨으로 맞는 그런 일주일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그 일주일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또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그 수치가 무엇 때문이며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안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주기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퍼포먼스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늘 우리의 죄의 경각심을 갖고 사는 또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보내질 일주일의 기간이 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기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